제93편 마키벤타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비상대책 아들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여러 지방 우주 세계에서 놀랄만한 범위의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때든지 또는 유별난 어떤 것이 시도될 때 그 일이 매우 흔히 멜기세덱에게 배정된다. 비상사태에서 그리고 우주의 아주 다양한 수준에서 심지어 인격이 형태화되는 물리적 수준에서도 작용하는 멜기세덱 아들들의 역량은 그들 계층에만 독특하게 있다. 이런 변화무쌍한 인격 활동 범위를 생명 운반자만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을 뿐이다. 우주아들 신분의 멜기세덱 계층은 유란시아에서 무척 활동적이었다. 12명의 단체가 생명 운반자들과 공동으로 봉사했다. 후대에 있었던 12명의 단체는 켈리게스차 탈퇴 직후에 너희 세상을 위한 관제인이 됐고 아담과 이브 시대가 이를 때까지 권한을 계속 행사했다. 이 12멜기세덱은 아담과 이브가 태만했을 때 유란시아로 돌아왔고 그 후에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서 유란시아의 명목상 행성 왕자가 된 그날까지 행성 관제인으로서 계속 활동했다. 1. 마키벤타의 육신화.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임무가 훼손된 후로 계시된 진리는 수천 년 동안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인간 종족들은 지적으로 진보했지만 영적으로는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에 하나님 개념은 사람의 정신 속에서 몹시 모호해졌다. 12멜기세덱 관제인은 그들의 행성에 미가엘의 증여가 임박했음을 알았으나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인지는 몰랐으며 따라서 그들은 정식 협의회를 소집했고 진리의 빛을 유란시아에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해달라고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요청했다. 이런 청원은 사타냐 606번에서 직무 수행은 멜기세덱 관리인들 손에 온전히 위탁됐다는 명령과 함께 기각됐다. 그러자 관제인들은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몰수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성의 여러 권리를 복원시킬 증여 아들이 도래할 때까지 그들 스스로 선택한 방법으로 진리를 계속 수호해야 한다는 말만 전달받았을 뿐이다. 자신들의 방책에 의존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내던져짐으로 말미암아 12 행성 관제인 가운데 하나인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네바돈 전체 역사상 6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는데 땅에서 그 영역의 한 세속인으로 인격화하는 것, 즉 세상에 이바지하는 비상대책 아들로서 자신을 증여하는 것이었다. 살빙톤 권위자들이 이런 모험을 허락했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실제 육신화는 팔레스틴에서 앞으로 살렘이라는 도시가 될 장소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멜기세덱 아들이 물질화되는 전체 진행사항은 생명 운반자들과 어떤 으뜸 물리 통제관들 그리고 유란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천상의 인격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행성 관제인들이 마무리했다. 2. 살렘의 현자. 마키벤타가 유란시아 인간 종족들에게 증여된 것은 예수께서 태어난 해로부터 1973년 전이었다. 그의 출현은 돋보일 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물질화 과정은 인간에게 목격되지 않았다. 그가 암돈의 천막으로 들어간 그 중대한 날에 필사적 사람에게 처음 나타났는데 암돈은 수메르 혈통이고 갈대아의 목축업자였다.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한 선포는 그가 이목동에게 했던 나는 멜기세덱이여 엘렐리온 지고자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간단한 한마디에 들어있었다. 놀랬다가 정신을 차린 그 목축업자는 멜기세덱에게 여러 질문을 퍼부은 후에 이 낯선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권했으며 이것은 마키벤타가 자신의 긴 우주 경력에서 물질 음식을 처음 먹은 순간이었고 물질 존재로 있던 94년의 생애 동안 음식물이 그를 유지시켰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별빛 아래서 대화할 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사명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팔을 휘두르면서 암돈에게 말했다. 지고자이신 엘리오는 창공에 있는 별들을 창조한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땅도 지으셨으며 또한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다.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멜기세덱은 자기 주변의 한 무리의 학생과 제자 그리고 신자들을 모아 훗날 살렘 공동체의 핵심을 형성하게 됐다. 그는 지고자이신 엘리온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살렘의 현자로서 팔레스틴 전역에 곧 알려졌다. 주변에 있는 어떤 부족들 가운데서는 그가 종종 살렘 왕 또는 족장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살렘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후에 여부스라는 도시가 된 장소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다. 외모로 보면 멜기세덱은 당시의 노쪽 속과 수메르인이 섞인 사람을 닮았으며 키는 거의 6피트에 달했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는 갈대아 말을 했고 6가지 다른 언어를 구사했다. 그의 복장은 가나안족 속 사제와 거의 흡사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가슴에 달고 있는 세동심원 형상이었는데 이것은 사타냐에서 낙원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그의 직무가 진행되는 동안 세동심원 모양의 이 표시를 그의 추종자들이 매우 신성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감히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고 몇 세대가 지나면서 곧 잊혀졌다. 마큐벤타가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기는 했어도 결혼하지 않았고 이 땅에 자손을 남겨둘 수도 없었다. 그의 육신은 남자의 모습을 닮은 반면 실제로는 켈리게스차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물질화된 100명의 요원이 사용했던 특별하게 지어진 종류의 몸을 갖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인간 종족의 생명 원형질을 전혀 지니지 않았다. 또한 유란시아에는 생명나무도 없었다. 마큐벤타가 이 땅에 어느 정도 오랫동안 남아있었다면 그의 육체의 기관은 점차 약화됐을 것이며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그는 물질 몸이 붕괴되기 훨씬 전에 94년에 걸친 자신의 증여 사명을 마무리했다. 육신화됐던 이 멜기세덱은 사고 섭리사를 받았는데 그 섭리사는 시간 세계의 관찰자와 육신의 주원자로서 그의 초인적 인물 속에 내주했고 그리하여 유란시아 문제들과 육신화된 아들 속에 내주하는 기법에 대해 체험과 실무에서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곧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이 아버지 영으로 하여금 그의 인간 정신 속에서 매우 훌륭하게 활약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유란시아에서 두 정신 속에서 활약했던 유일한 섭리사였지만 두 정신 모두 인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성했다. 몸을 입고 육신화된 동안 마큐벤타는 행성관리단 동료 11명과 충분히 접촉했으나 천상의 다른 계층 인격체와는 대화할 수 없었다. 멜기세덱 관제인들을 제외하면 인간 이외의 초인적 지성체와 접촉한 적이 없었다. 3. 멜기세덱의 교훈. 10년이 지나면서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여러 학교를 체계화했는데 초기 세족속 사제들이 두 번째 에덴에서 개발했던 옛 체계를 본떠서 만들었다. 나중에 전향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시작한 11조 체계 역시 고대 세족속이 유지한 전통적 방법에서 유래됐다. 멜기세덱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주신격 개념을 가르쳤으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노라티아덱의 성주와 아버지와 관련시키도록 내버려뒀는데 그는 이 아버지를 엘리온이라고 고치고자라고 불렀다. 멜기세덱은 루시퍼의 지위와 예루샘의 정세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체계 주권자인 나나 아버지는 미가엘의 증여가 완료될 때까지 유란시아에 대하여 거의 상관하지 않았다. 살렘의 학생들 대다수에게는 에덴시아가 하늘이었고 지고자가 하나님이었다. 멜기세덱이 자신의 증여에 대한 표지로 채택했던 세동심원 형상을 그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의 새 왕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됐는데 그의 추종자 가운데 거의 아무도 이 세동심원이 신성하게 유지하고 지휘하는 낙원 삼위일체의 무한성과 영원성과 보편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아브라함조차 세지고자가 하나로서 활동한다고 배운 바에 따라서 오히려 이 형상이 에덴시아의 세지고자를 표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멜기세덱은 자신의 표지가 상징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대개 이를 노라티아덱 성주와의 세보론다덱 통치자와 관련시켰다. 멜기세덱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 곧 유란시아의 하나님들 이 통치한다는 사실보다 더 깊이 병회원 추종자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지방우주의 운행과 조직을 포함하는 고급 진리를 일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한편 겐족속인 그의 뛰어난 제자 노르단과 그 무리에 속한 진지한 학생들에게는 연방우주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에 대한 진리도 가르쳤다. 멜기세덱은 카트로 집안과 30년 이상 같이 지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은 이런 높은 진리를 많이 알았고 그들의 유명한 후손인 모세의 시대까지도 자기 가족끼리 오랫동안 간직했으며 그리하여 모세는 멜기세덱 시대의 활기 넘치는 전통을 어머니 쪽의 다른 근원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쪽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해받았다. 멜기세덱은 추종자들이 받아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심지어 하늘과 땅에 관한, 즉 사람과 하나님과 천사에 관한 많은 현대 종교 관념도 이런 멜기세덱 교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이 선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신격, 하늘 창조주, 신성한 아버지에 대한 교리의 모든 것을 종속시켰다. 바로 이 우주아버지의 아들로서 미가엘이 나중에 출현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고 사람의 갈망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 가르침에 비중을 두었다. 멜기세덱은 자기가 왔던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미래의 어느 날에 육신을 입고 도래하겠으나 그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로 인해서 후대의 여러 선생은 예수가 영구히 멜기세덱 계층을 따르는 제사장 또는 성직자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실제 낙원 아들이 증여되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세계적 추세의 일신교 무대를 설치했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아버지라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버지가 바로 개인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간단한 조건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미가엘은 낙원 아버지에 관해서 멜기세덱이 가르친 모든 것을 확증했다. 4. 살렘 종교. 살렘의 경배의식은 무척 단순했다. 진흙으로 만든 멜기세덱 교회 명부에 서명하거나 표시한 사람마다 다음과 같은 신경을 의무적으로 암기하고 동의하게 했다. 1. 나는 엘렐리온, 지고자 하나님, 유일하신 만유의 우주 아버지와 창조주를 믿는다. 2. 나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지고자와 맺은 멜기세덱 언약을 받아들인다. 3. 나는 멜기세덱의 일곱 계명에 복종할 것과 지고자와 이렇게 언약했다는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살렘 집단의 전체 신조였다. 그러나 이런 짧고도 단순한 신앙 고백조차 그 시대 사람에겐 너무 앞선 것이었다. 단순히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신앙으로 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그들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이 신들에게 몰수당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믿음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 진지하게 사제들에게 희생제물과 선물을 바쳤으므로 구원 곧 신의 은혜가 멜기세덱 언약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기쁜 소식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신반의하면서 믿었는데 그것조차 의롭다고 여김 받았다. 멜기세덱이 공표했던 일곱 계명은 고대의 달라마시아 최고 율법 계통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덴에서 가르쳤던 일곱 가지 명령과도 무척 흡사했다. 살렘 종교의 명령은 다음과 같았다. 1.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고자 창조주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섬기지 말라. 2.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오직 신앙만이 요구조건임을 의심하지 말라. 3. 거짓 증언하지 말라. 4. 살인하지 말라. 5. 훔치지 말라. 6. 간음하지 말라. 7. 너희 부모와 어른에게 무례하지 말라. 그 거류지 안에서는 어떤 희생제물도 허용되지 않았으나 멜기세덱은 오랜 세월 수립돼 온 관습을 갑자기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으며 따라서 살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치던 옛 방법 대신 빵과 포도주의 성찬으로 대체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제안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런 신중한 혁신조차 전혀 성공하지 못했으며 여러 부족은 모두 살렘 외곽 지역의 보조 중심지들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돌라오메를 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런 야만적 풍습에 의존했는데 그는 단지 전형적 희생제물을 바칠 때까지 마음이 전혀 편치 않았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추종자들의 종교 풍습,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교 풍습에서도 제물을 바치는 이런 성향을 온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예수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 자신의 증여 사명을 엄격하게 완수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사회관행을 재구성하거나 세상의 습관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진보된 위생풍습이나 과학적 진리도 세상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가 온 것은 두 가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 세상에 계속 살려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우주아버지의 낙원 아들이 나중에 필사 존재로서 자신을 증여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멜기세덱은 계시된 기본 진리를 살렘에서 94년 동안 가르쳤고 이 기간에 아브라함은 세 번이나 살렘 학교에 참여했다. 마침내 전향하여 살렘 교훈을 받아들였고 멜기세덱의 가장 훌륭한 학생이자 주요 지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됐다. 5. 아브라함을 선택함.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겠으나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한 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멜기세덱은 여러 신격을 믿는 만연된 신앙과는 현저히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계속 살리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다. 마키벤타가 활동할 장소로서 팔레스틴이 선택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지도자가 될 만한 잠재력을 지닌 어떤 인간 가족과 접촉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멜기세덱이 육신화됐을 당시에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살렘 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똑같이 잘된 가족이 여럿 있었다. 홍색인과 황색인 그리고 서부와 북부에 있는 안드족 속 후손 가운데는 똑같은 자질을 지닌 가족이 많았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장소들 중에서 어느 곳도 지중해 동부 해안만큼 나중에 미가엘이 세상에 출현하기에 더 알맞은 장소는 없었다. 팔레스틴에서 멜기세덱이 선교한 것과 차후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미가엘이 출현한 것은 상당히 많이 지리적 요소 때문에 즉 당시에 있었던 세계의 무역과 교통과 문명의 면을 고려할 때 팔레스틴이 중심 위치라는 사실 때문에 결정됐다. 멜기세덱 관제인들은 한동안 아브라함의 조상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어떤 특정한 세대 가운데서 지성적이고 독창적이고 현명하고 진지한 특징을 갖출 인물이 출연할 것으로 자신있게 기대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이런 기대를 충족시켰다. 마키벤타가 이집트나 중국이나 인도 또는 북쪽에 있는 부족들 가운데서 출연하기보다 살렘에서 출연했던 상당한 이유는 데라의 이런 다재다능한 자녀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데라와 그의 온 가족은 갈대아에 전파돼 있던 살렘 종교에 마지못해서 전향한 상태였으며 우르에서 살렘 교리를 선포하는 페니키아인 선생 오비드의 설교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알았다. 그들은 곧장 살렘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났으나 멜기세덱을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들에게 하란에 머물자고 권유했다. 그리고 팔레스틴에 도착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갖고 나온 가신을 모두 기꺼이 파괴했으며 살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신을 포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몇 주 지난 후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나홀을 다음과 같이 초청하려고 학생 가운데 하나인 헬족 속 야람을 보냈다. 당신들이 살렘으로 온다면 영원하신 창조주에 대하여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교훈을 들을 수 있으며 당신들 두 형제에게서 태어나는 계몽된 자손으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오. 이때 나홀은 멜기세덱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며 뒤에 남아서 자기 이름을 지닌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립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과 함께 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롯은 북쪽 침입자들의 잦은 기습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시 근처의 가파른 언덕을 선정했다. 이때 헬족 속과 아수르인과 블레셋 족속 및 기타 여러 집단이 팔레스틴 중부와 남부의 부족들을 계속 침략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언덕에 있는 본거지로부터 살렘으로 자주 여행했다. 그들이 살렘 근처에 자리 잡은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팔레스틴의 가뭄이 심했으므로 아브라함과 롯은 음식 재료를 마련하려고 나일 강유역까지 여행했다. 이집트에 잠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은 먼 친척이 이집트의 왕좌에 앉았음을 알게 됐고 이왕을 위해 지휘관으로서 두 차례의 군사원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가 나일강에 머물던 후반기 동안 그와 아내 사라는 궁전에서 살았으며 이집트를 떠날 때에는 자신의 군사 출전에서 획득한 전리품 가운데서 한 몫을 받았다. 이집트 궁전에서 사는 명예를 버리고 마키벤타가 후원하는 더 영적인 일로 돌아가는 데는 아브라함의 큰 결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집트에서도 존경받고 있었으며 모든 이야기가 바로에게 전해지자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살렘 운동에 대해 서약한 것을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권했다. 아브라함은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었고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그 민족을 살렘 통치하에 두려는 계획을 롯에게 이야기했다. 롯은 사업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그래서 나중에는 동의하지 않고 상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려고 소돔으로 가버렸다. 롯은 군인이 되기를 싫어했고 목자 생활도 좋아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살렘으로 돌아오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 기획을 마무리하는 데 착수했다. 그는 곧 살렘 지역의 집권자로서 알려지게 됐고 근처에 있는 일곱 부족을 자신의 지휘권 아래 가입시켰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류하기는 정말로 무척 힘든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나가서 인근 부족들을 강제로 끌어모아 그들에게 살렘 진리를 더 빨리 알리고 싶은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멜기세덱은 주변의 부족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군대들이 오가면서 이동할 때에도 전혀 공격받지 않았다. 나중에 실행한 바와 같이 그는 아브라함이 살렘을 방어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을 전적으로 원했지만 야심적으로 정복하려는 제자의 계획은 허락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리하여 우호적이었던 친구 관계는 단절됐고 아브라함은 군사 중심지를 수립하려고 헤브론으로 건너갔다. 아브라함은 저명한 멜기세덱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규모 왕들보다 매우 큰 이점을 가졌으며 그들은 모두 멜기세덱을 존경했고 아브라함을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을 알았고 이웃을 공격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으며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의 재산을 이 통치자들 가운데 일부가 주제넘게 탈취하자 이것을 구실로 삼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하자 일곱 동맹 부족의 우두머리인 아브라함이 적을 추격했다. 그의 호위병 318명이 군대를 지휘했는데 이때 공격에 가담한 숫자는 4,000명이 넘었다. 아브라함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은 멜기세덱이 그를 설득하려고 달려갔으나 옛 제자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야 겨우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도록 살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탈취물 가운데 10분의 1을 살렘 재정에 제공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나머지 90%를 헤브론에 있는 자신의 중심지로 옮겨갔다. 시딤에서 이 전투가 벌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11부족으로 구성된 두 번째 동맹국의 지도자가 됐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부족도 반드시 똑같이 하도록 처리했다. 소돔왕과 맺은 그의 외교적 거래는 그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두려움과 더불어 소돔왕과 다른 왕들이 헤브론 군사 동맹에 가담하도록 만들었으며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의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일을 정말로 순조롭게 이뤄갔다. 6.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꿈을 꿨다. 그의 결단을 유일하게 약화시킨 것은 멜기세덱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막 실행하려 했을 때 계획된 이 왕국의 통치자로서 자기 뒤를 잃을 아들이 없다는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멜기세덱과 다시 협의하도록 주선했으며 이 회견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눈에 보이는 살렘 제사장은 물질적으로 정복하여 현세에 통치하는 그의 책략을 포기하고 영적인 하늘나라 개념을 지지하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했다. 멜기세덱은 아모리족 속 동맹과 싸우는 것이 무익함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발달되지 못한 시족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풍습으로 인해 자멸할 것이 분명하므로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아주 약하게 되어 그동안 엄청나게 증가된 아브라함 자손이 그들을 쉽게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도 분명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아브라함과 공식 언약을 맺었다. 이제 저 하늘을 쳐다보고 할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그렇게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강조됐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은 그의 후손이 이집트에 머문 후에 장차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에 따라 모든 것을 하기로 동의하시는 신성과 인성 사이의 위대한 유란시아 협정을 의미하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지침을 따르기로 동의할 뿐이다. 그때까지는 오직 행위 곧 희생제물과 헌물로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으며 이제는 구원 곧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으로 획득한다는 기쁜 소식을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다시 전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있으면 된다는 단순한 이 복음은 너무 앞선 것이었으며 셈 족속 부족민은 그 후에 옛 희생제물 방식과 피를 뿌림으로써 죄의 값을 갚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더 좋아했다. 이 언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멜기세덱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맺은 언약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가졌으며 그것을 문서화하려고 살렘으로 건너갔다. 대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수락하는 이 자리에서 그는 자기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살렘 종교를 믿는 자 대부분이 이미 할례를 행했으나 멜기세덱은 결코 할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때 아브라함은 늘 할례를 강력하게 반대해왔으므로 이 경우에 살렘 언약을 비준한다는 표시로 이 제례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행사를 엄숙히 축하하기로 결심했다. 멜기세덱의 더 큰 계획을 위하여 그의 개인 야심을 실제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굴복시킨 일에 뒤따라서 천상의 세 존재가 마므레 평원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자연적 멸망과 관련시켜서 나중에 합성된 이야기가 꾸며졌음에도 이것은 실제 출현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 전설은 도덕과 윤리가 아주 최근까지도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보여준다. 엄숙한 언약을 체결함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의 화해가 완성됐다. 아브라함은 살렘 거류지의 민간 및 군사 지도권을 다시 행사하게 됐는데 전성기에는 멜기세덱 형제회 명부에 실린 정기 11조 헌금자가 10만 명 넘게 유지됐다. 아브라함은 살렘 성전을 훌륭하게 개축했고 모든 학교에 새 천막을 제공했다. 그는 11조 체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업무를 처리하는 개선된 방법을 많이 제정했고 그 외에도 선교사의 포교 활동 분야를 더 잘 운영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목축업을 개량시키는 일과 살렘 낙농업 프로젝트를 재편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브라함은 기민하면서도 유능한 사업가 곧 당대의 큰 부자였으며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빈틈없이 성실했고 마키벤터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다. 7. 멜기세덱의 선교사들. 멜기세덱은 여러 해 계속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살렘 선교사를 훈련시켰는데 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에게 스며들었고 특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로 들어갔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자 이 선생들은 살렘으로부터 더 먼 지역으로 이동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라는 마키벤타 복음을 전했다. 반호수의 해변에 밀집돼 있던 아담선 후손은 살렘 종파의 해족속 선생들에게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 한때 안드족속의 중심지였던 여기서 여러 선생이 유럽과 아시아의 먼 지역으로 파송됐다. 살렘 선교사들은 유럽 전역에 스며들었고 심지어 영국 제도에도 이르렀다. 어떤 집단은 배로 제도를 경유하여 아이슬란드 안돈족 속에게로 갔고 또 어떤 집단은 중국을 건너서 동쪽 섬의 일본인에게로 갔다. 동반구에 있는 부족들을 계몽시키려고 사일렘과 메소포타미아와 반호수로부터 생명을 내걸고 전진했던 남녀의 삶과 체험은 인간 종족의 연대기에서 영웅적인 부분을 연출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너무 힘들었고 부족들이 너무 뒤떨어졌으므로 그 결과는 미미하고 명확하지 않았다. 세대가 바꾸면서 살렘 복음의 거점이 여기저기 형성됐지만 팔레스틴을 제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관념은 전체 부족 또는 종족의 지속적인 충의를 결코 얻을 수 없었다. 예수가 도래하기 훨씬 전에 살렘 선교사의 교훈은 더 오래되고 더 보편적인 미신과 신념의 대체로 파묻혔다. 본래의 멜기세덱 복음은 대모 숭배나 대양 숭배 또는 기타 옛 종파를 믿는 신앙에 거의 온전히 흡수됐다. 오늘날 인쇄술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이런 초기 시대 동안 진리를 존속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꾸면서 새 교리를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새 교리가 옛 종교의 가르침과 마술 풍습의 덩어리 속으로 흡수돼 버리는 경향이 늘 있었다. 새 계시는 언제나 더 오래된 진화하는 믿음에 오염된다. 8. 멜기세덱이 떠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직후에 멜기세덱은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비상대책 증여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체류하는 것을 마치기로 결정하도록 영향을 준 요인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부족들 그리고 그에 가까운 동역자들까지도 그를 반신반인으로 간주하고 초인적 존재로 보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이었고 실제로 그가 초인적 존재이긴 했지만 그들이 그를 부당하게 그리고 매우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숭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이유 외에도 멜기세덱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추종자들의 정신에 강력하게 자리잡게 되는 것을 보증하려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세상 활동 무대를 떠나려 했다. 따라서 어느 날 밤 마키벤타는 인간 동무들에게 취침 인사를 하면서 살렘에 있는 자기 천막으로 물러갔으며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그를 부르러 갔을 때에는 그가 거기에 없었는데 동료들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이다. 9. 멜기세덱이 떠난 후. 멜기세덱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었다. 그가 비록 자신이 왔던 그대로 어느 날 떠나게 될 것이라고 추종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경고했지만 저희는 경이로운 지도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시대의 전통을 기초로 하여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기는 했으나 살렘에 세워졌던 그 위대한 조직체는 거의 사라졌다. 멜기세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가득했고 결코 온전하게 회복될 수는 없었다. 그는 물질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심을 포기했을 때 이미 헤브론을 포기했으며 이제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일의 동역자를 잃게 되자 살렘을 떠났고 자기 기업이 있는 그랄 근처에서 살려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직후에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 됐다. 그는 그랄에 도착하면서 자기 신분을 숨겼고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가로챘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자신의 총명한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우연히 엿들었다. 그 외에는 용감하고 대담했던 그 지도자에게 이런 불안감이 두려움을 줬으며 그는 자신의 여생에 누군가 사라를 취하려고 자기를 몰래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의 서로 다른 경우에 이 용감한 남자가 정말로 겁쟁이처럼 보였던 사건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후계자로서 자기 사명을 행하는데 오래 방해받지는 않았다. 그는 곧 블레셋 족속과 아비멜렉 민족 중에서 개종자가 생겨나게 했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으며 역으로 그들의 여러 미신 관습, 특히 첫 태생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에 오염됐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에서 다시 큰 지도자가 됐다. 모든 집단으로부터 존경받았고 모든 왕으로부터 존중받았다. 모든 이웃 부족의 영적 지도자였고 그의 영향력은 그가 죽은 후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동안에 한 번 더 헤브론으로 돌아갔었는데 그곳은 그의 초기 활동 무대였고 멜기세덱과 연합하여 활동하던 장소였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작업은 자신의 원래 민족 가운데 한 여자를 아들 이삭의 아내로 확실하게 얻으려고 메소포타미아 접경에 있는 형제 나홀의 성읍으로 믿을만한 하인을 보낸 것이었다.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브라함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진 살렘 학교에서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확신하면서 죽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가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며 5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모든 이야기를 신화로 여기게 됐다. 이삭은 아버지의 교훈을 아주 잘 유지했고 살렘 집단의 복음을 잘 보호했지만 야곱이 이전승의 의미심장함을 납득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요셉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고 주로 이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몽상과 취급을 받았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명예를 얻은 것은 주로 그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요셉은 이집트 군대의 군사지휘관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멜기세덱에 대한 전승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대 교훈을 아주 굳게 믿었으므로 민간 경영자로 일하기를 선택했고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충분하고 충만했으나 이 시절에 관한 기록은 후대 히브리인 제사장들에게 불가능하고 공상적인 일로 보였고 적어도 바벨론에서 구약 성경 기록이 한 묶음으로 편집되던 시기까지는 이 진행사항을 이해하는 자가 많았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였다고 묘사하는 구약 성경 기록은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협의였다. 후대의 서기관들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동의어로 여겼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의 천사와 아주 여러 번 접촉했다는 기록은 그들이 멜기세덱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히브리인 전승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 하지만 그것 역시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 동안의 히브리 제사장들이 기록을 편집할 때 고의로 또는 부지불식 간에 변경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으며 하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첩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모두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다. 아브라함은 그 기록이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는 훨씬 어렸다. 이삭이 기적적으로 출생했음을 주장하려고 두 사람의 나이는 나중에 고의로 수정됐다. 유대인의 민족 자부심은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써 크게 약화됐다. 민족의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들은 정반대로 극심한 민족적 및 인종적 이기심으로 돌아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모든 인종보다 우위에 서도록 자기 민족을 높일 생각으로 자신들의 전승을 왜곡시키고 오용했으며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물론 다른 민족 지도자들을 모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두려는 목적으로 전체 기록을 세심하게 편집했고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히브리인 서기관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관한 모든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대로 전부 파기했고 싯딤 전투 후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만 남겨뒀는데 그들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부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멜기세덱을 잇게 되면서 약속된 증여 아들의 영적 사명에 관한 이비상대책 아들의 가르침 또한 잇게 됐으며 이 사명의 본질을 아주 전체적으로 철저히 망각했으므로 마키벤타가 예언했던 대로 미가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그들의 자손 가운데 거의 아무도 그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들 가운데 하나가 멜기세덱의 사명을 이해했는데 그는 지고자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또한 평화의 왕이었으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인생의 시작도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진 까닭에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있다고 기록했다. 이 기자는 멜기세덱을 나중에 증여된 미가엘의 예표로 삼았고 예수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사역자라고 주장했다. 이런 비교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미가엘이 자신을 세계에 증여할 때 근무하던 열두 멜기세덱 관제인의 서열에 따라서 유란시아에 대한 잠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었다. 10.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현 지위. 마키벤타가 육신화됐던 여러 해 동안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제인은 11명으로서 활동했다. 마키벤타가 비상대책 아들로서 자신의 사명을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사실을 11동역자에게 알렸으며 그들은 그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그의 원래 멜기세덱 상태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기법을 즉시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살렘에서 사라진 후 3일째 되던 날 유란시아를 양도받은 11동료 가운데서 나타났고 사타냐 606번에 대한 행성 관제인 가운데 하나로서 단절됐던 자신의 생애를 재개했다. 마키벤타는 육체를 지닌 피조물로서 자신이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형식 없이 자신의 증여를 마쳤다. 그의 출현뿐 아니라 사라짐도 아무런 유별난 성명서 또는 과시함 없이 이루어졌으며 유란시아에서 그의 출현을 현저하게 나타낼 만한 부활 출석점호나 행성 섭리시대의 종결도 없었으며 그의 출현은 비상대책 증여였다. 그러나 마키벤타는 자신을 아버지 멜기세덱이 정식으로 책무에서 풀어줄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비상대책 증여를 네바돈 최고 행정관인 살빙톤의 가브리엘이 허락했다고 통보받을 때까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채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자기가 육신 속에 있을 때 가르친 교훈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의 직무에 대하여 계속 큰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이삭을 통하여 겐족속과 서로 결혼하면서 생겨난 아브라함의 후손은 살렘 교훈의 어떤 분명한 개념을 오랫동안 계속 보존했던 유일한 혈통이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이어지는 19세기 동안 내내 여러 선지자 및 선각자와 함께 협력하면서 계속 일했고, 그렇게 해서 미가엘이 세상에 나타나는 시기까지 살렘 진리를 계속 살리려고 애썼다. 마큐벤타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승리하는 시간까지 계속 행성 관제인으로서 남아있었다. 그 후에 24명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서 예루셈에서 유란시아 봉사에 배속됐고,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예루셈에서 창조주 아들의 개인 대사 자격으로 승격됐는데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우리가 믿기로는 유란시아가 사람이 사는 행성으로 남아있는 한 마큐벤타 멜기세덱은 아들 신분 계층의 임무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고,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원토록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표하는 행성 사역자가 될 것이다. 유란시아에서 마큐벤타의 증여가 비상대책이었듯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바돈의 멜기세덱 단체는 그들 숫자 가운데 하나를 영구히 손실된 상태로 지속시킬지도 모른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전한 최근의 판결문과 오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에게서 나중에 확인받은 바에 의하면 증여됐던 이 멜기세덱이 타락한 행성 왕자 켈리게스차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 있다고 강하게 암시한다. 이런 기대에 대한 우리의 추측이 정확하다면 마큐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다시 직접 나타나서 폐위된 행성 왕자의 직책을 어떤 변경된 방법으로 재개하거나 아니면 지금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 직함을 실제로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신해서 대리 행성 왕자 역할을 하려고 이 세상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마큐벤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아주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로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추측이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된다. 유란시아에서 승리함으로 미가엘이 어떻게 켈리게스차와 아담, 이 둘의 계승자가 됐는지, 그가 어떻게 행성에서 평화의 왕자가 되고 두 번째 아담이 됐는지 이제 우리는 잘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게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라는 직함이 수여될 것을 기대한다. 그가 또한 유란시아의 대리 물질 아들로서도 임명될 것인가?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그리고 전례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언젠가 아담과 이브가 행성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느 후손이 미가엘의 대행자로서 유란시아의 두 번째 아담의 대리인 직함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집정과 나들과 삼위일체화된 교사 아들들이 장차 출현할 것에 대한 확실성과 관련되는 이런 모든 추측은 창조주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명백한 약속과 함께 유란시아를 앞날이 확실하지 않은 행성으로 만들고 온 네바돈 우주에서 가장 흥미롭고 관심 끄는 구체 가운데 하나로 만든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시대에 가까이 도달하는 미래의 어떤 시기에 루시퍼 반역과 켈리게스차 탈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 집정관 아들 또는 심지어 삼위일체화된 교사 아들들 뿐만 아니라 마큐벤타, 아담과 이브, 및 그리스도 미가엘이 동시에 유란시아에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다. 24조 원자 곧 유란시아 지도자들로 구성된 예루셈 단체에 마큐벤타가 끼어 있다는 사실은 진행하여 상승하는 우주 짜임새를 통해서 심지어 낙원 완결성취 단체에 이르기까지 그가 유란시아 필사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믿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견해가 우리 계층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오고 있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상태에 정착될 때 이처럼 낙원으로 가는 모험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구의 동료들을 따라가게 돼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약 1000년 미만 전에 한때 살렘의 지휘자였던 바로 이 마큐벤타 멜기세덱이 1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나타나서 행성에 거주하는 총독으로서 활동했으며 행성 직무를 지도하는 현 체계가 계속된다면 약 10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동일한 자격으로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마큐벤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유란시아 역사에 관련됐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 가운데 하나이며 너희의 불규칙적이고 유별난 세상이 앞으로 겪을 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운명이 정해졌을지도 모를 인격체다.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제시했음.